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주제는요. 실리콘밸리에서 아마 가장 비밀스럽고 또 가장 논쟁적인 기업일 겁니다. 바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뭐 인터뷰나 기사, 기술 분석 같은 것들을 토대로 팔란티어의 속사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기술적인 핵심부터 시작해서 창업자들의 생각, 또이 회사가 사회 곳곳에 미치는 영향까지 그 복잡한 그림을 함께 맞춰가 보시죠.
맞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 정보들 속에서 핵심을 뽑아내서 여러분이 팔란티어를 좀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돕는 거예요. 그리고 좀 민감할 수 있는 내용도 있는데요.
그렇죠. 정치적인 부분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그냥 자료에 나온 그대로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팔란티어.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 겉으로 보기엔 그냥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회사 같아요.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방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고 사용자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거죠. 근데 핵심은 온톨로지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좀 특별합니다.
온톨로지요? 철학 용어 아닌가요?
네, 맞아요. 철학에서도 쓰는데 기술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뭐랄까, 조직 안에 흩어져 있는 온갖 종류의 데이터 있잖아요. 숫자, 글자, 이미지, 센서까지. 이걸 다 연결하고 의미를 붙여주는 거예요.
의미를 붙인다.
네, 예를 들어, 이 숫자는 특정 부품의 재고량이다. 이 사람은 그 부품 담당자다. 이 이벤트는 그 부품 입고 지연이다. 이런 식으로요. 사람, 장소, 사건, 뭐 이런 객체랑 그 관계들을 다 정의하는 거죠.
아, 그래서 현실 세계의 복잡한 관계망을 데이터 속에서 그대로 모델링한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거의 뭐 조직의 디지털 복제본,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셈이에요. 이렇게 되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일까요?
A 부품 공급이 늦어지면 어떤 고객사 생산 라인이 언제부터 얼마나 멈출까? 이런 거예요. 단순히 데이터베이스 검색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확실히 그냥 데이터 모으는 것과는 다르네요.
네. 재밌는 건 창업자 두 명, 엘렉스 카프랑 피터 틸이 다 철학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카프는 박사, 틸은 학사. 그래서 이 존재론이란 이름을 쓴게 우연은 아닐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뭔가 세상을 이해하는 틀을 만들려는 그런 야심이 보이네요. 주요 제품들도 좀 설명해 주시죠. 고담, 파운드리.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정부나 군에서 쓰는 고담, 그리고 기업용 파운드리. 또 이것들을 실제 고객 환경에 배포하고 관리하는 아폴로가 있고요.
최근에 AI 플랫폼도 나왔죠. AIP.
맞습니다. AIP, 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 이게 중요해요. 고담은 주로 뭐랄까, 흩어진 정보 속에서 패턴 찾고 연결하는 거, 첩보 분석이나 군사 작전 같은 데 쓰이고요. 파운드리는 기업 운영 효율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죠. 시간 절약, 비용 절감.
AIP는 그럼 뭔가요?
AIP는 여기에 더해서 고객들이 자기들 데이터 위에서 안전하게 뭐 LLM 같은 최신 AI 기술을 쓸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에요. 분석을 넘어서 예측하고 행동까지 제안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와, 정말 강력한 기술인데요. 이런 기술 뒤에는 역시나 창업자들이 있겠죠. 피터 틸, 그리고 알렉스 카프, 이두 사람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피터 틸은 뭐 워낙 유명하죠.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 실리콘밸리 거물 투자자. 근데 또 엄청 논쟁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정치 성향이 좀 강하죠.
네, 자료들을 보면 아주 극단적인 자유지상주의자로 나와요. 예전에 자유랑 민주주의는 같이 갈수 없다, 뭐 이런 말도 했었고, 국가 개입은 최소화하고, 기술이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런 믿음이 강한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로도 유명했고요.
2016년에 실리콘밸리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트럼프를 공개 지지했었죠. 물론 최근 선거에는 기부 안 했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아, 그리고 회사 이름들 있잖아요. 팔란티어, 엔듀릴, 미스릴.
아, 그거 반지의 제왕에서 따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또 그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고요. 기술의 힘, 선과 악의 대결, 이런 테마에 관심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흥미롭네요. 반면에 CEO인 알렉스 카프는 완전히 다른 배경이던데요?
아, 알렉스 카프. 정말 독특한 사람이죠. 스탠퍼드 로스쿨 나왔는데 독일 가서 사회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실리콘밸리 CEO 중에 이런 일이 허위 없죠.
외모도 좀 헝클어진 머리에 운동복 차림으로 인터뷰하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신념이 아주 확고해요. 팔란티어 기술로 서구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미국과 동맹국을 도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아주 강하게 하거든요.
실리콘밸리가 돈만 벌 게 아니라 안보에도 기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군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 제품은 때로 사람 죽이는 데 쓰인다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그게 서방 세계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능력주의를 엄청 강조해요. 학력, 배경 상관없이 실력으로만 평가한다. 영업사원도 안 둔다. 제품으로 승부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랑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물론이죠. 그래도 이런 철학이 회사 방향에 큰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해 보여요. 예전에 미정부 조달 시스템이 너무 낡았다고 소송 걸어서 이긴 적도 있거든요. 그만큼 좀 도전적인 성격인 거죠.
창업자들 얘기만 들어도 회사가 평범하지 않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부터 정부, 특히 정보기관이나 군이랑 관계가 깊었다고요.
네, 맞아요. 시작부터 CIA의 투자자 회사, 인큐텔, 투자를 받았으니까요. 이게 결정적이었죠.
고객 명단 보면 뭐 CIA, FBI, NSA, 국방부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미국 정부 핵심 기관은 거의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심지어 이민세관 단속국, ISA까지. 동맹국으로도 넓혀서 영국 국방부나 NHS, 네이토 같은 곳들이랑도 계약했고요.
빌라덴 추적작전에 기여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아, 그 얘기가 있긴 한데 자료에 따라서는 좀 논란이 있어요. 역할이 정확히 뭐였는지 불분명하다는 거죠. 하지만 확실한 건 미 육군 차세대 정보분석 시스템 사업에서 기존의 그 거대 방산업체들을 제치고 수주했다는 거예요.
아, 소프트웨어 기업이 그런 큰 국방 사업을 따낸 게 이례적이었겠네요.
엄청난 사건이었죠.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제 국방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요.
최근에 국제 분쟁에서도 팔란티어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라던가.
네, 맞아요. 우크라이나에서는 팔란티어 소프트웨어가 전장 상황 파악하고 타겟팅하는 데 쓰이면서 전쟁 양상을 바꿨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스라엘도 정보 분석에 팔란티어 기술을 활발히 쓰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이토에는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AI가 표적 식별하고 추천까지 해주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만큼 전장에서 AI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강력한 기술이 정부나 군 손에 들어가면 시민 감시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논란거리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때 팔란티어 소프트웨어가 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이란 대규모 추방작전에 쓰였다는 게 알려지면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어요.
미시시피에서 하루 만에 수백 명 체포했던 그 사건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2019년에 거의 700명 가까운 노동자들을 체포했는데 그때 팔란티어 기술이 활용됐다는 보고가 있었죠. 이게 시민사회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이스라엘 관련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고요.
네,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팔란티어 시스템으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모아서 분석했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뭐 성적 지향, 건강 문제, 돈 문제 이런 것까지요. 이걸로 하마스 연계 가능성을 보거나 아니면 정보원으로 만들려고 압박하는 데 썼다는 거죠.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죠.
게다가 드론 AI 프로젝트 메이븐 문제도 있고요. 구글은 빠졌는데 팔란티어가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구글이 윤리 문제 때문에 포기한 걸 팔란티어가 이어받으면서 이게 결국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사람을 죽이는 킬러 로봇, 즉 치명적 자율무기, 로우즈 개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팔란티어 쪽 입장은 뭔가요? 반론도 할 텐데요.
물론이죠. 팔란티어는 자기들 기술은 무차별 감시 도구가 아니다. 합법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위협을 찾는 표적 분석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오히려 데이터 사용 기록을 다 남기니까 정부 활동이 더 투명해질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자율살상 무기에 대해서는요?
아, 그 점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은 항상 사람이 한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AI는 보조적인 역할만 한다는 거죠. 하지만 뭐 독일 법원에서 경찰이 팔란티어 쓰는 거 일부 위헌이라고 판결 내린 사례도 있거든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국방이나 안보 쪽에서의 이런 명성과 논란과는 또 별개로 팔란티어가 상업 분야,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 대상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요. 파운드리 플랫폼으로요.
맞습니다. 여기서 팔란티어가 내세우는 가치는 아주 명확해요. 데이터로 인한 혼란을 질서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시간 아끼고 돈 아끼고 더 좋은 결정을 내리게 해주겠다. 이거죠.
실제 성공 사례들이 있나요?
네, 꽤 많아요.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는 임상시험 환자 찾는 시간을 몇 주 걸리던 걸 30분으로 줄였다고 하고요. 자동차 부품회사 리어 코퍼레이션은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관리에 이걸 써서 효율을 엄청 높였대요.
병원에서도 쓴다고요?
네, 미국의 HSS라고 유명한 정형외과 대원이 있는데 수술 스케줄 최적화나 환자 관리 개선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 짓는 현장에서도 공정 관리에 이걸 써서 비용을 줄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와, 정말 산업 분야를 안 가리네요. 한국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나요?
네, 자료에 보면 두산그룹 같은 곳과 협력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핵심은 그거죠. 어떤 산업이든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활용 못하고 비효율이 생기는 부분, 그걸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단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고객사 운영체제를 바꿔주는 파트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사업 모델은 그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판매인 거죠?
기본은 그렇죠. 근데 이게 한번 쓰기 시작해서 효과를 보면 다른 기업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 뭐랄까 플라이휠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좀 도입이 어렵지 않았을까요? 엔지니어가 직접 가서 막 설치해주고 그래야 했을 텐데요.
맞아요. 초기엔 고객사에 엔지니어를 보내서 맞춤형으로 구축해줘야 해서 비용 부담이 컸어요. 근데 요즘은 AIP 같은 플랫폼을 내놓으면서 고객들이 좀 더 쉽게 직접 AI 모델 쓰고 앱 만들 수 있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확장성을 높이려는 거죠.
글로벌 확장도 하고 있다고요? 유럽 쪽은 좀 민감할 것 같은데요. 데이터 주권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유럽 시장 뚫으려고 가이아 X라고 독일, 프랑스 중심의 데이터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요. 현지화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프라이버시나 감시 우려 때문에 유럽에선 여전히 좀 경계하는 시선이 많아요.
한국 시장은 어떤가요?
한국에서는 이제 자율경영이니 자율행정이니 하는 개념으로 팔란티어 기술이 소개되면서 이걸 기업 경영이나 공공서비스 혁신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런 논의가 막 시작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듣다 보니 팔란티어 얘기는 정말 단순히 한 기업 얘기가 아니네요. AI와 데이터가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나 의사결정 방식, 뭐 미래 자체를 어떻게 바꿀 건가 하는 아주 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다 이런 말 유행했잖아요. 근데 팔란티어 관련 인물 중 하나는 에이, 데이터는 그냥 만병통치약 같은 거야. 의사결정에 안 쓰면 아무 가치 없어.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대요.
아, 데이터 자체보다 활용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어떻게 써서 실제 변화를 만드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앞으로는 AI가 우리가 쓰는 모든 컴퓨터 경험, 모든 정보 처리에 다 관여하게 될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요. 물론 아직 LLM의 환각현상 같은 한계도 분명히 있지만요.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기술이 특정 기업, 특히 피터 틸이나 알렉스 카프처럼 뚜렷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이끄는 기업에 몰리는 현상도 좀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맞아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팔란티우 돌 있잖아요. 모든 걸 다 꿰뚫어보는 수정구슬. 근데 그게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왜곡된 걸 보여줄 수도 있다는 비유가 나오는데 꽤 설득력이 있어요.
데이터 분석 결과가 절대적인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테크노크라시 우려죠. 기술 엘리트나 시스템이 사회적 결정을 좌우하게 되는 미래. 민간 기업이 거의 뭐 전지전능함에 가까운 힘을 갖게 되는 게 과연 괜찮은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동시에 자료들을 보면 혁신을 이끄는 창업자의 역할도 되게 강조하던데요.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미국이 유럽과 달리 이런 창업자 중심 문화 덕분에 거대 기업들을 키워낼 수 있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또 미국의 재산업화가 필요하다거나 기존 관료주의가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런 거시적인 비판으로도 이어지고요.
심지어는 뭐 대학 교육이 너무 비싸다거나 특정 계층 아이들이 소외된다거나 하는 사회 문제까지 언급되기도 하고요.
네, 창업자들의 발언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회 이슈랑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팔란티어라는 아주 복잡하고 또 강력한 프리즘을 통해서 데이터와 AI가 만들어가는 세상에 밝은 면과 또 어두운 면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효율성, 안전, 경쟁력 강화, 이런 매력적인 약속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뒤에는 프라이버시 침해나 권력 집중, 통제 사회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있는 거죠.
네. 팔란티어의 기술은 이미 국방, 안보, 산업, 행정, 우리 사회의 거의 신경망 같은 핵심 시스템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술을 만든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겠다는 아주 뚜렷한 비전, 어쩌면 이념까지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점점 더 많은 그리고 중요한 결정들이 어쩌면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안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이런 민간 기업의 AI 플랫폼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심지어는 맡겨지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 과연 개인의 자율성 그리고 사회 전체의 민주적인 통제력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팔란티어라는 거울에 비춰진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더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